오늘은 히브리서 58번째 시간으로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알지 못한 채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특별한 주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성경 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름들을 좀 붙여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우리가 너무 친숙하듯이 이제 사랑장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부활장 이렇게 부르고요. 시편 119편 그러면 말씀장,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쭉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무슨 장? 믿음장,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벨, 에녹, 노아에 이어서 순서상으로 네 번째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 나오나요? 정확하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4장 11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또 로마서 4장 16절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줄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보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은 성경에서 굉장히 정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다루어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처음으로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해서 창세기 25장 11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 언급될 때까지 14장에 걸쳐서 이제 그 인생 이야기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277회 등장하고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그 성경,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하는 그런 성경장에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권이 28권에서, 신구약 다 합해서 28권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으로, 인물의 이름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저도 요번에 조사해 봤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어제 게임의 연속이네요. 선물은 없습니다. 저기 사과식초나 뭐 이런. 예,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 누구 같으세요? 아브라함. 지금 오늘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 네. 예? 예수님. 예. 자,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968회가 등장해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름으로는 제일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에요. 936회.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 떠나라신 그 얘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 조카 롯과 분리된 사건,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신 사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사건, 롯이 포로가 됐을 때에 구출해온 사건, 멜기세덱 만난 사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사건, 할례 언약을 받은 사건, 소돔과 고모라 멸망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주자를 조절한 사건, 또 그랄에 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사건, 뭐 이삭 출생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했던 사건,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건져 드리려고 했던 사건, 또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의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다 영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며칠을 해도 이제 다 못 끝낼 텐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부분으로 이제 한정하려는 것이고 그것도 다 사실은 오늘은 못하고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조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분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뭘 했다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미주를 좀 거놓으시는 겁니다. 순종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자,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낯선 나라라는 단어와 장막에 거했다는 그 단어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도시를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아, 이게 세 번째는 아니고 여기 두 번째 연결된 건데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에서만 보면은 이제 요 두 개의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을 좀 읽어보시면 이제 그 중간에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바친 사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 순종이라는 부분 이것만 좀 볼 거예요. 순종 왜 이게 중요한가? 순종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 뭐든지 우리가 뭔가를 공부할 때는 그 근본부터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의 시작, 원인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전체 사건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그랬는데 왜 순종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내용 자체가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류의 최초의 시조인 아담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규명하실 때 규정하실 때 첫사람 아담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도둑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거짓말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된 것 같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문제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지긋지긋하고 고약한 죄의 문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깊이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까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아마 제가 제일 까칠할 텐데요. 정말 그래요. 저 까칠한 사람이에요. 이게 왜 나쁜 거냐면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뭔가 하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냥 부드럽게 감사하게 아, 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내 고집을 부리면서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안 하고 일부러 안 하고 막 이래요.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이게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불순종 문제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불순종의 문제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지금 콕 집어서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 같으세요? 첫 번째 한 사람은 첫 사람 아담이겠죠? 두 번째 그 한 사람은 누굴 것 같으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2000년 전쯤에, 예수님보다 그 2000년 전쯤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건데, 지금으로 하면 4000년 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의 순종을 보이시기 전에 누가 먼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명백하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 건 맞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내용이 뭐였냐는 것입니다. 내용. 알맹이가 뭐였냐 할 때 보니까 순종을 하되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알맹이 내용입니다. 본질은 순종이고 순종의 내용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어디로 떠날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어쨌든 떠났다. 예. 자, 여기서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회개 모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단순한 게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회개 모형을 보여준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회개라는 게 우리 몇 번 했잖아요. 회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 어디 어디로부터 아 졸려요. 어디 어디로부터 돌이키고 어디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From 어디 어디로부터 돌이키고 두 번째 요소는 어디 어디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회개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어디 어디로부터 돌이켜서 어디 어디로 향해야 돼요. 어디 어디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후회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후회는 뭐예요? 아우 괜히 했네. 끝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아우 잘못했네 해서 그곳으로부터 돌이켜서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돌이켜서 지옥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지옥길로부터 돌이켜서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이걸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떠나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어디로부터 떠나죠? 자기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 떠나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어디 어디로 향하는 부분도 있었나요? 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순종 안에는 정확하게 회개의 모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사람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네, 이게 첫 번째 요소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두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결혼도 일종의 회개의 모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누구에게 연합하여?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방황해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의 요소가 여기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소속에서 떠나서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이 결혼이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이걸 잘못 이해한 분들이 결혼한 걸 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미 회개했으니까 결혼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그 구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또 결혼도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가는 거잖아요. 그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야 막연히 그냥 꿈나라 같겠지 이러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지옥이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첫 번째 그 이 회개의 모형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라는 건 미지의 땅이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노아가 순종할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그 비 또는 홍수 이걸 그냥 믿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미지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렇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도 미지의 영역이에요. 당장 눈앞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당연히.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네,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거든요. 야, 너 지금 21세기에 너 지금 뭐 그런 걸 믿는단 말이야? 친구들한테 조롱받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이걸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가지게 되는 그 용기,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용기는 한 번에 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번 필요한 거예요. 매번, 매 순간.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 믿을 때는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용기를 한번 딱 냈는데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용기를 안 낸 채 흐지부지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순간순간 그 믿음의 여정에는 계속해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 받아들일 때의 용기와 동일한 용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순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자, 거기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죠? 부르심을 받아. 뭐 부르심을 받았나 보다. 아니에요. 이 표현 또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를 때는 한 열 문장 읽으면 그 중에 한두 단어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중요한 단어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읽다 보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단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그랬으니까 누가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만나더라 이렇게 되면 이걸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쪽에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란 성스러운 것을 찾아 나서려는 인간의 본능적 반응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혹은 인간이 전적으로 다른 존재에게 감응하고 다가가려는 경외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중에 우리 중에 지금 같이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예수님 믿는 거, 구원받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뭔가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어떤 존재를 찾아가는 거, 뭐 그게 종교겠지. 그게 우리 예수님 믿는 거겠지. 예? 예, 뭔가 성스러운 것을 찾아가려는 어떤 본능, 그게 있으니까 그냥 이런 종교 행위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먼저 해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자기들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러우니까 또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까봐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들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동산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아담이 어떻게 하죠?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렇죠? 자, 범죄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숨바꼭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실존을 물으신 거예요. 너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지금 처해 있는 거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할 때 이게 지금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다. 그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족을 떠나는 그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보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자 메소포타미아 밑줄 좀 그어주시죠. 제가 일타 강사가 나요. 자 메소포타미아의 밑줄 쫙 해서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두 번을 떠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선명하게 나누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 전한 걸 보니까 이 두 개를 좀 섞어서 한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자, 여기에서 한 번 떠나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은 하란에서 한 번 또 떠납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자, 이쪽이 지금 지중해와 이제 그 이집트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이쪽 땅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뭐죠 하는 그 지역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유파테스 강을 건너면서 이쯤에 하란이 있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 가나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한번 떠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또 한번 떠나는 거예요. 중간에 하란에서 멈췄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 놓으십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는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이때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를 이제 창세기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2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좀 성경을 자꾸 정확하게 알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저한테도 그게 필요하고.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낳은 순서는 아니에요. 예, 보통은 이제 이 나홀이 아마 그 제일 큰 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자기 땅에서 자기가 태어난 땅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이렇게 쭉 하면서 31절에 보시면, 자 31절이 중요합니다.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여기도 사라가 아니라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사레예요, 사레를 취하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단어는 뭐냐면 데라라는 단어와 취하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붙어 있어요. 네, Terra took, 이렇게 T-O-O-K, take에다 데라가 take했다, 데라가 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라가 취했다, 이들을 취했다. 누가 주도한 건가요? 데라가 주도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날 때에는 이때도 영광의 하나님, 이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가 주도해서 떠난다고요? 데라가 주도해서 떠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보지를 못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면 이 데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한번 가보실래요?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이제 자기의 역사,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다가 2절에 그 뒷부분에 보시면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자 데라 얘기 나오네요. 데라가 강 저편에서, 이 강이 무슨 강? 유프라테스 강.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렇죠?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다른 신 섬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과 그 이 형제들과 이 뭐 조카 뭐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냐면,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같이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옆에서 같이 봤을 수도 있겠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자기 고향과 친족을 떠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모험이고 용기인 거예요. 그 당시 부족 사회에서 자기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부족이 멸망할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은 떠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데라가 주도해서 거기를 떠났다면 그 영광의 하나님을 곁에서 같이 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이 아들이 완전히 그날부로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얼굴에서 빛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그 영광의 하나님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 이런 명령을 하셨다고 얘기했을 때에 데라가 그 말을 믿고 그럼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떠났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떠날 때에 가족이 떠날 때에 이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를 놔두고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잡고 인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같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듣고 떠난 거라면 야 이건 저기 뭐야 이 데라의 믿음이 더 좋은 건 아닌가 아브라함이 봤으니까 떠난다고 해도 데라는 듣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떠났는데 가다가 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중간쯤인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란에.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31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31절에 보면 창세기 11장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취하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이 메소포타미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왠지는 몰라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여기서 이제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죽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그 기점이 언제냐? 아버지 데라가 죽는 시점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이건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자 여기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의 나이는 몰라요.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다 할 때에 그 앞부분에 말씀하신 게 이처럼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할 때 요게 하란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주신 말씀이다. 요것만 일단 비교해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스데반이 인용해요.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령을 주실 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너는 네 고향과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봐도 대부분은 그래요. 아까 우리 제자들 얘기할 때도, 제자들 부를 때도 그들을 첫 대면하시는 게 있고 한번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헌신이 되는 과정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뭔가 순종할 때 한 번에 되는 건 별로 없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좀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라가 주도해서 출발을 했지만 데라는 이제 중간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가? 아니 데라도 어쨌든 뭐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왜 데라는 안 들여보내셨을까? 우리가 이런 좀 질문을 해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보냐면 데라가 함께 나오지만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것도 구원의 모형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옛 세상을 의미해요. 옛날의 세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새로운 세상이고 그 이전의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구원의 모형이라고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실제 혼의 구원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모형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구원의 모형이라고 본다면 그 옛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세상이에요. 아버지와 함께하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와는 단절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것들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여주는 모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데라는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같이 나올 정도면 그 혼의 구원은 받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는 같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또 다른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어떤 한 일개 개인의 구원에만 지금 초점이 있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실 거거든요. 새로운 민족을.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또 단절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는 영적으로 뭐라고 불려요? 믿음의 세대라고 불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세대라고 불리는 거예요. 마치 근데 이게 또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모세하고도 비슷해요. 여러분 모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모세가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건 뭐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눈으로 보기만 하고 모세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대변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누가 인도하죠? 예, 예수가 인도해요. 신약 용어로는 예수. 구약의 이름은 여호수아고 그것을 헬라식으로 신약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그게 예수예요. 자, 모세가 인도하던 그 광야 시대가 있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가나안의 직전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문턱까지를 누가 데려다줘요? 율법이 데려다준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턱까지를 율법이 넌 죄인이야 너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이 구원의 문턱까지를 데려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율법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못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는 것뿐이에요. 죄를 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부터 누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데라의 경우에도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역할, 그러니까 이 옛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까지의 역할은 데라가 하지만 그걸 돕지만 그러나 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브라함만 들어가는 것이 묘하게 이 모세의 경우하고 좀 겹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데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것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은 본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또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구원의 모형 중에서 구원의 구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되잖아요. 근데 데라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노력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력 구원의 모형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데라는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거기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요약하셨냐 세 가지 포인트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종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 땅에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말고 영원한 땅 바라보며 살았다. 이 땅은 그냥 장막 치고 살았다. 돌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장막 짓고 살았다. 영원한 왕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 독생자 이삭을 바쳤다. 이런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 이야기에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먼저 찾아오시는 분.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경우가 잘 보여줬다. 두 번째,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으면 반응해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다. 옛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단순히 떠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세상,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길을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죠? 회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 창조물이 되는 그래서 이전 것과 단절되는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인간의 본질적인 죄 가장 그 뿌리에 있는 그 죄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게 불순종이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복구시키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그 순종. 그걸 예수님이 온전하게 해주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또 그 모형을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떠나갔다.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모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험이에요. 그 책 제목 중에 사람 이름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폴트루니에였나? 저 지금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목이 그래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우리는 믿음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그 모험이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에 매 순간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에겐 그 믿음의 용기가 있나요? 혹시 그 용기가 좀 많이 사그라든 분들이 계셨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그 모험, 하나님 안에서 모험을 걸고 내가 용기를 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